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랫동안 존중해온 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해 의회 심의에 넘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판매 승인된 목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첨단 장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며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유예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자 관보를 통해 의료기기와 전류제어장치 등 110개 중국산 품목의 25% 징벌적 관세를 앞으로 1년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품목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된 지난해 7월부터 관세를 매긴 818개 항목 340억 달러어치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편 이날 미중 양측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고위 통상당국자 간 전화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류호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내용과 관련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사카에서 정상들이 달성했던 공동인식에 대해 양측 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향후 실무 협상 일정을 잡았는지는 미중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일본과 필리핀, 한국,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합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일정은 지난달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첫 아시아 지역 방문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먼저 내일 일본에 도착해 14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 기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국가안전보장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15일부터 이틀 동안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제8차 미태평양 미필리핀 양자전략대화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 일정에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동참합니다. 이어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으로 이동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18일부터 다음 날까지 태국 방콕에 머물면서 총리실, 외무부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 현안들을 논의하고 미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의 재계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공군 준장 출신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국방 무관도 지냈습니다. 미국이 중동 해역에서 이란의 위협에 맞서고 예멘 내전 상황에 대응할 국제연합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창의장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과 바드엘만데브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연합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연합군의 취지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덤포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북쪽으로 접한 이란은 최근 수차례 봉쇄를 위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에 보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핵연료 생산 제한을 계속 넘겨나가겠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마지드 타크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오늘 B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은 핵합의 안에 머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반치 대사는 이란이 지금까지 핵합의를 어긴 일이 없다며 다른 당사국들이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부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를 이란 당국이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훈련이 부산 앞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이 최근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황해도는 내일 오후까지, 함경도는 모레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내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의 DMZ 회동 이후 처음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DMZ 회동은 정상회담도 아니었고 협상도 아니었으며 단지 만남이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team remains very encouraged by the historic visit of President Trump. You know, it wasn't a summit, it wasn't a negotiation. It was a meeting of two leader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이번 DMZ 회동으로 매우 고무됐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DMZ 회동에서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국무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정상이 실무 협상 담당자들을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 회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바톤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최종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협상 목표는 여전히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freeze, you know,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ould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But I don't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ever characterized.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핵 동결은 결코 최종 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초기에 핵 동결을 보길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 아직 공개할 일정이 없다며 날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협상단에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과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일부터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벨 차관보는 일본과 필리핀, 한국, 태국을 순방하며 특히 오는 17일 서울 방문 중 외교부와 청와대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기 위해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와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과거 행정부들이 북한 문제에 실패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You don't give away something somebody else values for free. So it's just not, I mean, to me, it's just not negotiating to give away something for free. It's okay.
카터 전 장관은 9일 미 외교협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협상은 뭔가를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누군가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공짜로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과는 모든 것이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돼야 하며 자신은 대통령에게 북한의 회담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회담을 대가로 무엇인가를 교환하라고 조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합의가 준비되기 전까지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knew that to meet for an American leader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was a gift.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경로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지금처럼 대우해서 그들이 현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한을 떼어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a new pledge either. The North Koreans promised that to George Bush 1 in 1992. So we didn't get a new promise. They've been had that promise.
북한은 1992년도에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이번 약속 역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했었다고 카터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를 위해 강력한 미군과 한국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deterrence means having forces, ours and ROK forces, that are so obviously capable of destroying.
카터 전 장관은 만일 전쟁이 시작된다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과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호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해상 초계기 4대를 일본에 파견하고 군함을 아시아 태평양 영내에 두 차례 배치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국면에서도 북한이 유류와 석탄에 대한 불법 환적을 크게 늘리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종훈 기자와 함께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이름이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제재와 정책감독법 205조에 불법 해상거래 단속조항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행정부 자체 판단에 큰 여지를 남겨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새 법안은 이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북제재법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의회가 추진한 대북제재 법안은 금수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액트와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브링크액트 이렇게 두 건이었는데 이번 새 법안까지 더해 총 세 건이 됐습니다.
이런 법안 추진은 이미 예고됐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셔먼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의 발언도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관 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은행과 보험회사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언했습니다.
그런 조언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군요.
네,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 중 특히 선박관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이 가입된 선박과 정유회사 등 고객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또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선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리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특정 선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파나마와 같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보험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통상 계약을 설정할 때 법적으로 주의 의무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정한 고위험 선박 또는 개인에 대해 특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해상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 겁니다. 미 정부는 이 고위험 목록을 30일마다 갱신해야 하는데요. 인도적 지원 제공 외의 목적으로 북한 영해 또는 항구에 들어오거나 북한 국적의 선원 또는 북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해당됩니다. 공해상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선박 간 환적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도 대상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를 끄고 움직이는 선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계약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제해사기구, 즉 IMO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선박들이 상시 AIS를 켜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북한 선박 등이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도 그런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AIS를 끈 상태로 운항 중이었고 북한과 시에라리오르네 선박을 이중 등록한 것도 문제였는데요. 법안은 이런 이중 등록이나 선박명과 다른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하는 이른바 선박 세탁에 관한 우려를 반영해 3년 이내 3번 이상 재등록 또는 선명 변경이 이뤄지는 선박도 고위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선박을 보험에 가입시켰거나 등록한 개인도 고위험 대상입니다.
이런 선박이나 개인의 미국 달러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담겼는데요. 해상거래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조치 아닐까요?
맞습니다. 위반될 경우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미국 은행과 같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선박이나 개인의 차명 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하는 등 돈 세탁 우려로 인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때문입니다.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해상거래와 관련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고위험 선박이나 개인을 고객으로 할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 통제실로부터 의무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항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통과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보통 제재 관련 법안은 장기간 논의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데 이번 법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데다가 하원 국방수권 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돼 논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훈 기자와 함께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 밀수 단속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부상 PSI 훈련이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차단 훈련이 생략된 올해 훈련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확산 방지 구상 PSI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단체의 무기 확산과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미국의 주도 아래 창설된 국제협력체입니다. 동방의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 이 훈련은 올해는 부산에서 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올해는 학술회의와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상차단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9일 VOA에 도상훈련은 실내에서 실시되는 저강도 모의훈련인 반면 해상차단훈련은 함선 등이 동원되는 고강도 실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실시된 해상차단훈련에 대해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남북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올해의 경우 조만간 열릴 예정인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등을 감안해 미국이 훈련 수위를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의 이번 훈련이 북한을 특정에 겨냥하고 있는지 여부와 올해 해상차단훈련이 생략된 경위를 질문했지만 국무부는 PSI의 주된 목적은 대량 살상무기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일본은 9일 외무성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인 렐프 코사 씨는 VOA에 이번 훈련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의심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yeah, there are concerns about North Korean behavior,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they have the exercise.
호사 씨는 확산과 관련한 북한의 행태가 PSI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이 최근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5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임명된 데 이어 북한 주재 경험이 있는 고위급 외교관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외교관 출신인 게우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장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에 임명했다는 내용의 공식 유엔 문건이 8일 공개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톨로라야 위원은 지난 4월 29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대북제재위의 수출세관 통제 전문가로 임명됐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은 임기가 끝난 러시아 출신 드미트리 키쿠 위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톨로라야 위원의 공식 임기는 지난달 15일 이미 시작했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시설이 5개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은 1977년에서 1980년에 이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평양의 옛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1990년대 서울의 러시아 대사관에서 대리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러시아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평양 주재 알렉산더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의 임명은 지난 4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전문가 패널 조정관에 취임한 데 이어 또다시 북한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이 발탁된 것입니다. 기존 전문가 패널 위원들이 주로 학자나 정부기관 연구원 출신인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 각 1명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들 1명씩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확산 및 안보 전문가인 모건 조정관 외에 프랑스 출신 미사일 전문가 올라프 앙드리우, 미국 금융 전문가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중국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 리 샹펑, 일본 핵 전문가 다케우치 마이코, 싱가포르 해상교통 전문가 이본 유, 한국 비약산 및 조달무역 전문가 윤종권 위원 등입니다. 미국의 알브란트 위원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은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로 구성돼 있지만 임무에 관한 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무는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다음 교체 대상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알브란트 위원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동탄호가 여전히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에 떠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허가를 얻어 베트남에 우선 석탄을 내려놓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호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건 지난 4월 13일입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케만만 항으로 향했지만 입항이 거부됐고 이어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에 입항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달 5일부터는 동탄호의 선주회사가 주소지를 둔 베트남의 붕따오항 인근에서 대기하며 입항을 타진하고 있지만 9일 현재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출항 시점부터 계산하면 동탄호는 무려 88일, 약 3개월간 어느 나라 항구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8일 VOA에 동탄호를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보스코사가 베트남의 화물 하역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해당 화물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보스코사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싣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판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가 출자한 회사인 보스코사는 이런 판매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일부 업자들이 동탄호에 실린 석탄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보스코사 관계자는 지난 5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며 북한 석탄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선박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인 현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제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이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밝힌 중개인 채널에 의해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동탄호가 석탄을 하역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화물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압류된 북한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압류한 자금 외에 일부 은행에도 북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민사상 압류 소송을 제기한 북한 자산입니다. 현재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은 이 선박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오토 원베어의 가족은 이 선박의 공매 혹은 폐선 처리 이후 남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노후한 관계로 고철값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00만 달러가 원비어의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여전히 원비어의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체 배상금 약 5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원비어의 가족은 와이즈 어네스트호 외에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즈 어네스트호 외에 북한의 일부 자산이 미국의 사법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원비어 가족이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당시 곧바로 법원에 재무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카도나의 변호인 등에게 열람을 허용했고 이후 카도나 측은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뉴욕 멜론, HSBC, 스탠다드 차터, 도이치 미국 신용, 시티, 인테사 상파울루 은행과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북한 측 자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이들 은행들의 북한과 관련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당시 소송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카도나는 이후 법정 공방 끝에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카도나 측이 숨어있던 자금 상당 부분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벼 측은 2010년을 전후에 드러난 북한 자산이 아닌 이후에 추가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회수하는 것도 원벼 측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가 활발했던 나라에 남아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을 비롯해 최근 일부 나라들이 압류한 북한산 석탄 등 대북 제재 위반 품목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올해 초 VOA에 해당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의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집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절차상 그게 또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확정된 판결을 뭐 또 해. 사실은 이게 제3국에 사는 거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이제.
노 교수는 이런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호국들, 이를테면 호주나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가족에게 내려진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노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8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할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s why I'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e formation of a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 인권선언의 근거에 자신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세계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들이 본래 임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ime is right for an informed review of the role of human rights in American foreign policy.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에 관해 정보의 바탕을 둔 검토를 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인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전쟁 포로와 미군 유해 문제만 담겼을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년도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m hoping that refocusing attention on that will make it.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관심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새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새로운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미 정부가 북한 인권 이슈까지 조금 더 중요시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불법 구금시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중에 경제개발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새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is commission is it certainly doesn't seem likely to provide any guidance or any direction on North Korea.
새 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출범 이후 2년 반 넘도록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unfortunately, right now, I don't think that this kind of exercise is something that will strengthen the U.S.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의 힘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올해 북한의 작황이 가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국제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은 가을에 추수하는 주요 작물인 쌀과 옥수수가 이미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 지오글램은 가뭄으로 북한의 이모작과 가을 추수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기구는 8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7월호에서 주요 작황인 옥수수와 쌀이 파종됐는데 북한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가뭄으로 이들 작물의 1%가 이미 생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농업용수 공급량이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장마철인 7월 말에서 9월 사이 강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을 수확량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여름에 수확하는 이모작 작물도 가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오글램은 겨울 밀과 보리 수확이 6월에 끝난다며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평년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앞서 예상됐지만 북한 당국의 최근 정보에 의하면 강수량과 관계수, 농자재 부족으로 예상치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오글램은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지난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남부와 중부 주요 곡창지대에서 4월과 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줄고 관계수가 부족해 모내기 활동이 차질을 빚었으며 6월에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일부 지역에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해결에 필요한 식량 수입량은 159만 톤으로 지난해의 2.5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수력발전 형태는 중소형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 결함과 거친 기후 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최근 북한의 주요 전력원인 수력발전의 형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형 수력발전소 대신 중소형 발전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발전소 형태로 한국통일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공급에서 수력과 화력발전은 각각 61%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당시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 용량 30만 킬로와트에 이르는 대규모 발전소인 희천 수력발전소를 지난 200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12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역적으로 자랑한 이 발전소는 기술적 결함과 기후 환경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3년 5월 한국이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희천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용림댐의 저수량이 만수량의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발전이 불가능한 수위까지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적 결함 외에도 겨울철 극한의 추위 그리고 여름철 극심한 가뭄으로 발전소의 터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결국 희천 발전소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결국 2013년 수력 발전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대형 발전소 대신 중소형 발전소 건설로 방향을 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지시에 따라 북한은 2015년 11월 청천강에 계단식 수력발전소 10기를 완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해당 발전소에 연결된 전력선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준형리 남쪽에도 댐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댐은 다른 댐들보다 훨씬 더 넓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저수지의 수심은 깊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현재 중소형 수력발전소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형 발전소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어랑군에 위치한 어랑촌 수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 발전소 현지 지도 당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질책을 가했습니다.
대단히 경로하시오.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건설이 중단되다시피 되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각이 대책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5개 국제기구가 최근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영국에서 발표된 독립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헌법은 종교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가의 이념인 주체 사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다고 영국에서 8일 발표된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에 관한 독립 검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필립 마운스테판 영국 성공회 주교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에서는 성분 제도를 통해 식량과 교육, 의료 보호 등에 대한 접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51개로 분류된 성분 중에서 국가의 적대적인 계층으로 간주되는 아주 낮은 성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간첩과 정치적 반체제 인사 등과 함께 이른바 반동분자와 반정부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서방 세계를 위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가장 흔한 혐의라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기독교 신앙을 서방, 특히 미국과 연관해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거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가짜 비밀 기도 모임을 조직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전직 북한 보안요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적발된 기독교인들은 극도의 신문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심한 고문과 수감, 심지어 처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감된 사람들은 수감 중에 폭력과 고문,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수감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폭력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 이른바 농르푸르망 원칙을 위반하며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인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중국에서 기독교인이나 교회와 교류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장기간 수감되거나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탈북민들은 정부가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포용 정책을 펼쳐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택한 탈북민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관심입니다.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자신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더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제 그 자신감이 더 가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받았던 지 대표는 10일 VOA에 한국 통일부 산하 하나원은 탈북자들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금융과 법률 지식, 진로 지도와 같은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마운 곳이라는 겁니다. 다만 자유를 찾아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지 대표의 설명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통일부가 그동안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환대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소외감을 주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정착비와 같은 금전적 도움보다 어쩌면 탈북민들에게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직접 다가가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정책보다 탈북자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뭔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주고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를 위해서 남북하나재단도 있고 하나센터가 지역마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탈북자들 삶의 피부로 닿지 않아요.
김 대표는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동호회와 친목회를 만드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광주 전 북한 이탈민재단 이사장은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의료와 관련한 폭넓은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민의 70%가 여성이고 학력으로는 고졸이고 또한 70%가 지역 출신이 함경도하고 양강도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좀 소외된 계층이라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교육의 수준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손 이사장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모습이 북한 내부에도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세계의 그 우월성을 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고 그리고 탈북자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소외계층인데 이 소외계층이 중앙무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과의 정치적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역할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통일의 역군이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했던 탈북민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탈북민들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해 정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지렛대는 약화될 것이라고 안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또 어려운데 정부로서는 북한만 신경 쓰고 탈북민들은 어떻게 논리하려고 하니까 뭐 경제적 안착, 무슨 마음적인 의지할 것 이런 것이 계속 촉박해지기 때문에 결국 남북관계 발전, 통일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성호 대표는 특히 축소된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아쉬워했습니다. 북한과 조성된 대화 분위기로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축제의 날과 같은 하나원 개원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는 겁니다.
정부적인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또 그 안에서의 그 분위기는 그들이 이제 주눅이 돌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20주년 행사에 있어서도 뭐 이제 그 통일부에 이제 높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격려도 해주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좀 짚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사였고.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모두 32,476명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4.8%로 25.2%에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령은 40대가 30.5%로 가장 높고 30대와 50대가 각각 25.4%, 17.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72.5%는 자유로운 삶과 일한 만큼 얻는 소득,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특히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삶을 힘겹게 한다고 이들은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한인 2세들은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을 중단할 때까지 북한 인권을 외치고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9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 교회연합 KCC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The people and children of North Korea are our blood-related brothers and sisters, and we hereby make this declaration.
나라김 학생은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은 미국의 한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의한 인권유린이 멈출 때까지 계속 북한 인권을 외치고 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any are still roaming on the streets of China in search of food and shelter. Many do not have a roof over their head.
아직도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음식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많은 북한 고아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인신 매매범들에게 붙잡혀 팔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북한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강간,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전역에서 모인 한인 학생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the most suffering people on earth, and we have those of us who are born in free countries, we have a moral obligation.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며 자유로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나서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 특별 연사로 초청된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은 한인 2세 학생들에게 계속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장은 아울러 한인 2세 학생들에게 북한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0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한인 학생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2년 7월 10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실용통신 위성인 텔스타1을 발사합니다. 미국 통신사 AT&T사가 쏘아올린 텔스타1은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신업체 AT&T사가 개발한 텔스타1호는 펄럭이는 성조기 영상을 프랑스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쏘아올린 희미한 TV 신호를 텔스타 1호가 100억 배로 증폭시켜 다시 프랑스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TV 영상이 대서양을 넘어 실시간으로 유럽의 TV 화면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중계탑이라고도 불린 텔스타 1호의 등장으로 인류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경기나 행사를 안방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프랑스의 노아용에서 태어납니다. 칼빈은 12살 때 성당의 사제가 돼 성직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어 14살 때 칼빈은 파리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후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칼빈은 신학과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1536년부터 그리스도교 강요를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주의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에서 칼빈은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이미 정해졌다는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못 받을지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당시 가톨릭의 교리와는 달리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며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으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종교개혁에도 앞장서게 됩니다. 예정설과 신의 절대적 주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는 이후 유럽 전역에 퍼져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선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